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찾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자리에 일어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주님,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1년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올 한해도 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제목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도록 전신갑주를 입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못 받은 분도 계실 텐데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 교회 생활 2022년 여기 이제 발행이 돼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올해의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도록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일생, 영적인 일생. 육적 일생 말고 영적인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적 일생과 조금 유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점점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인도 이제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나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냥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그럼 이때는 뭘 해야 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적인 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요. 아기가 자라서 이제 어린이쯤 됐을 때, 아직 어른은 아닙니다. 어린이쯤 됐을 때 성경에 그냥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 영적으로 아이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요. 아이 때에 그렇게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아직 튼튼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밀려 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뭘 해야 하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뭐 침례와 이렇게 안수와 하는 그 부활과 하는 그런 교리들, 그런 기초 교리들을 탄탄하게 배워야 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자라게 되면은 그 표현이 장성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성한 자는 이제 점점 더 장성하게 돼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표현대로 하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5장 12절 표현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대로 교회 내에서 감독의 직분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1절 표현대로 유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모, 그 아기를 키우는, 그 젖을 주며 아기를 키우는 그 유모, 또이 아이를 돌보는 그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대로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러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그 맞닥뜨려야 하는 그 영적 싸움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싸움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장성해 갈수록 작은 하나하나의 일도 다 영적 싸움과 연관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이런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으로서 싸우는 이 싸움은 살과 피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개역성경 표현대로만 아마 혈과 육과 대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성경대로 하면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매일 사람과 맞붙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고 있는 그 마귀인데, 그런데 매일 사람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공격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이 본문과 또 우리의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뭘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버텨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버텨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한 해에 이제 표어를 정할 때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중에서도 포인트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도 이 표현에서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버텨내자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버텨내자. 올한해 버텨내자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도 어쨌든 이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좀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도들의 영적 무장 이것에 대해서 2019년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여름 휴양에 우리 마지막 갔던 여름 휴양회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뤘던 내용이죠. 먼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억하시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한두 가지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네 가지는 떠올라야 할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게왜 중요하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옷을 입고 섬기는 것이 원래 구약에 보여주신 모범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뭘 입었죠? 에봇을 입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입는 것으로서 첫 번째 뭘 말씀하냐면 의의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를 입는다. 의의를 옷처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된 그 교회가 이제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됐는데 그 고운 아마포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의를 옷처럼 입어야 하는 또 입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말씀하는 옷 중에 빛의 갑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름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이죠.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이 구체적으로 뭐냐? 뭐 그냥 우리가 뭐 그러면은 삐까뻔쩍한 빛나는 옷 입고 다니자는 거냐? 아니에요. 그 아래쪽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 이 빛의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표현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주 예수 아니 그거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의의 옷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이 옷은 우리가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또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갖춰 입어야 하는 그런 성격이 또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통은 6개 또는 7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잠깐 여러분이 배웠던 걸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사람의 힘, 기력이 나오는 곳입니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달려가거나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이 여러 번이 나와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고 뛰어갔더라. 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허리띠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진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에서는 파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오류의 허리띠, 거짓의 허리띠를 두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속한 것, 이 진리이신 예수님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단단히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전한 교리로 무장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표현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싸우는데, 또한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진리에서 나오는 그 파워, 그것을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의의 흉갑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흉갑. 흉갑은 가슴,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흉갑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흉갑은 전면을 가리고 후면을 가리고 이렇게 두 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이 흉갑을 언급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 두 조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심장,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러면서 전투를 계속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뜨거운 심장을 뭐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라고 했는데, 자, 요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온유한 태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말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한 태도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 이것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화평의 복음이냐? 우리는 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율법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패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지금 복음의 골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죄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돌파하셔서 그를 꿰뚫어 버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이 화평의 복음,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복음에는 당신이 죄인이다. 그 얘기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없는 복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이 메시지, 당신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원수 사이니까 화해해야 된다.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의 기복신앙 복음이고, 번영신학 복음이고, 해방신학 복음이고, 페미니즘 신학 복음이고, 은사주의 복음이고, 순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음,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1차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방어 장비입니다. 이거 특별히 뭘 방어한다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화살은 갑작스럽게 또 빠르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몸에 맞으면 또 이걸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불화살이기 때문에 한 발을 맞게 되면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쏘는 이런 불화살들이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죄성에 불을 지피는 그런 불화살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내려앉을 때, 그때 마귀의 불화살들로 인해서 성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고 이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 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인데, 싸움에서 머리를 상하게 된다? 그럼 끝입니다. 목이 잘리게 되는 거? 그럼 끝인 거예요. 그렇죠? 치명상이에요. 사람이 앉거나 일어서거나 뛰거나 걷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뇌가 명령하는 것이죠. 머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에 달려 있어요. 그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인데, 근데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여기서 섬기고 저기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이제 지시를 하는 것인데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보다 참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참 보상도 없고 괜히 자기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구원, 이 구원의 문제가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의 구원, 그럼으로써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구원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소망, 이것을 같이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칼은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무장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칼, 이 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이걸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무슨 안 보이는 칼을 가지고 창창창창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뭘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교리적으로도 이제 우리 믿음을 방어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의 검이 사용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은 사실은 입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로 잘 전달하고 선포하고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숙하게 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가 어떤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좀 덧붙여야 되는 게 있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을 곧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영적 무장 중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기도와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통신 수단인 것입니다. 전투하는 그 소대나 중대가 막 이렇게 그 무전기 가지고 막 쳐가지고 뭐 어디 어디에다 폭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중보기도 또는 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지금 현재 전투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물자를 또 이렇게 이제 보급받기 위해서 또 요청을 하고 또 다른 군인, 내 동료 군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쪽에 가서 또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이런 기도와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통신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어떤 무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무장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보다도 조금 이제 버텨내는 부분에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인데, 올해도 우리가 작년 또는 재작년 보다 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내년은 좀 낫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지만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에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해였는데 한 1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사실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렇게 대놓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마지막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놓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온 세상을 이제 뭐 리셋을 시키겠다.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듯이 리셋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타겟이 되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이고 믿음 지키고 이 교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버텨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럼 뭡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몇 가지 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텨낸다는 것을. 먼저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볼 때, 이 우리말 버텨낸다는 이 단어가 영어에는 그 withstand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대항한다, 반대한다, 저항한다, 거역한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버텨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역하는 것이고 또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급속하게 이 적그리스도 체제와 또 마귀가 주도하는 그 질서로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어하고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에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도 잘 파악할 수 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시간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네 명의 말탄자가 어떤 순서로 오고 세상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넋놓고 있으면서 그냥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가 가깝다, 때가 정말로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의 쌍입니다. 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악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의를 사랑하면, 선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45편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지금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제 표현인데,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쌍이에요, 쌍.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그냥 눈 감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가 버텨낸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항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겁을 먹게 되면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게 두렵고 벌벌 떨리면 그냥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전쟁에서 항복을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만 불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게 될때 그게 나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정말로 굉장히 큰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에게 투항하는 것, 그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라. 그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투항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고 투항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싸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싸워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레 겁먹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버텨낸다는 말을 이제 다시 또 하나로 표현하자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항과도 약간 이제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떤 지체들에겐 또 여러 번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포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수습이 될것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수습될 수 있는 소망이 보일 때까지는 이 끈을 놓지 않는데,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망가져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끈을 놔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절망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죄와 싸워보려고 이렇게 내 어떤 육신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데 이건 정말 안 되는 싸움이구나. 나는 정말 정말 완전히 이 구제불능이구나. 나라는 인간은 백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절망감이 그 사람에게 한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절망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절망감이 들 때, 그래,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지 하는, 그렇게 딱 돌이키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절망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어떤 노력을 포기하고, 철저히 모든 일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절망감이라면, 이건 굉장히 좋은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망이 절망으로만 끝나게 될때 이것은 해로운 절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고 그냥 절망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인식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해로운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소망.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내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절망이 되고 완전히 넉다운이 되고 이렇게 했다면 혹시 지금까지 나의 그 어떤 소망을 세상에만 너무 많이 둔 것은 아닌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소망이 전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잘 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그랬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다가오는 세상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둬야 되는 거라면, 우리는 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주실 그이 보상, 그리고 사실은 또그 보상보다도 예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직접 얼굴로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버텨낸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만 더하자면 그것은 견디어내는 것이죠. 견디어내는 것. 버텨낸다, 견디어낸다. 비슷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견디어내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견디어내라는 표현이 또 여러 번 나옵니다. 견디어내라, 견디어내라. 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모든 일에 깨어 있어서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어냈는지 잘 알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견디어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그러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은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 견뎌내는 사람들이구나.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핍박과 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구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올한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 핍박, 시험, 부당한 일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걸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견뎌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 여기에는 영적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뭔가 그 하중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짓누를 때 그것을 이렇게 견뎌내기 위해서는 근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 그러려면 이것은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커지듯이 영적 근육도 계속해서 그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영적 근육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야 할 2022년, 이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분명히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게 지금 2022년이 될지 아니면은 뭐몇년 후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뭐 30년, 50년 이렇게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 정말 그야말로 상상이 안 가는 세상이죠. 지금 테슬라 자동차의 그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박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3년 후의 일, 5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이런 걸 보면 정말 굉장히 기괴합니다. 굉장히 기괴해요, 그야말로. 예. 그런데 그게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빨리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측했던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그 끝부분을 향해서 결승선, 우리의 휴거가 결승선이라면 그 결승선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 마지막 때를 일컬어서 위험한 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험한 때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사실 뭐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다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에 그 끝부분을 향해서 전력질주해가는 이러한 시대를 사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때를 살아가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악한 날에 능히여 버텨내도록 전신갑주를 입자.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도록 전신갑주를 입자. 버텨내는 것. 버텨내는 것.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